우리에게는 어떤 착각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안다라는 착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제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제게, 야, 방주가 며칠 동안 물에 떠 있을 줄 알아? 물어보는 거 있죠. 근데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지금 전도하냐면서. 아니, 그 방주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됐다 안 됐겠다는 거지. 불신자들은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해요. 성도들도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은 모르는 거 있죠. 예수를 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지. 우리 단체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단체인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도 실은 잘 복음 몰라요. 현장과 성도들 만나보면 거의 잘 복음 모르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실은 잘 복음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르는데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계속 들어왔고 계속 말하다 보니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예수 잘 모릅니다. 저는 요즘에 태양아 전도학교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느끼게 되는 게, 우리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주님의 기도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예수님이 했던 그 주님의 기도를 보니까 우리 기도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기도를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는 거지. 그분의 이름의 거룩함을 두고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예수를 얼만큼 모르는지, 우리도 모르는 중에 어떤 기도하는가 하면 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강해지고 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고 나의 소원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색깔 자체가 예수님은 나의 나라, 나의 이름, 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를 얼만큼 모르냐, 모르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는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기도하는 거 있죠. 나의 나라, 나의 뜻, 나의 이름을 구하는 거죠. 포장은 그렇게 안 하는데, 포장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안에 알맹이가 그렇게 다 있는 거지. 우리는 예수를 잘 모릅니다. 예수를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모르다 보니까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이번 좀 말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 있죠.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 싶어요. 우리 뭐 인간적인 말입니다만 정치인들이 자기 텃밭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대전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대통령이 된다. 뭐 정치인을 넣으면 또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 되면 또 고향에다가 또뭐 도로 하나 놔주고 시골에다 다리 하나 놔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팔이 안으로 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은 고향에 오신 거예요.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플랜카드 붙이고 하마 우리 동네에 뭐 어마어마한 분 났다면서 플랜카드 붙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배척하는 거 있죠. 참 안타깝다.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사람들은 예수를 안다는 생각 가운데 예수를 배척하고요. 우리 불신자는 예수를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예수를 배척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안다고 착각하면서 예수를 이용하는 거 있죠. 전혀 표안 나게, 너무 교묘하게 또 예수를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도 표적을 행하시고 저 동네에서도 표적을 행하셨는데 막상 본인의 고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라고 말씀하는 거 있죠.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에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거지. 모든 동네에서 능력을 행하시다가 고향에 왔으니까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는 한두배 정도 능력을 행하셔야 되는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를 안다는 착각 가운데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굉장히 참 안타깝죠. 자,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그 마가복음 6장에 그들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뭔가 하면,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드리면서, 아, 그래. 나는 먼저 무슨, 뭘 전제하느냐.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게 내 신앙생활의 전제구나.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를 안다는 오만한 착각 속에 빠지는데 아닌 거지. 우린 예수를 모르는 거지. 그럼 예수를 모른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주여, 저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알수 있는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제게 아버지 주님을 알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 수 있는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가장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 있죠. 나에게 예수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만약에 예수를 우리가 모르는 예수를 하나님께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알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신앙 색깔이 배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예수를 영접하겠죠. 근데 우리는 매일 영접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날마다 중도를 했는데 우리는 정시로 죽어야 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자꾸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이실까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표적이라는 건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께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그 모든 능력의 목적은 뭔가 하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 간절히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러다 보면 그 예수를 아는 것만큼 그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런 가운데 그 예수가 나의 삶 가운데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란 제목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는 거 있죠. 저는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뭔가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부터 아는데 예수의 완전하심부터 보는 거이죠. 예수는 어떤 분이냐? 사람들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문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문제의 뿌리가 있는 거이죠. 우리에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만들어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이며 문제의 뿌리가 뭐냐? 그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초등반이었는데 그런 얘기 했는데, 얘들아, 너희가 집에서 어항을 깨면은 어찌 되겠냐? 팍 쳐서 어항 깨면 어찌 되겠냐? 아마 그날 저녁에 엄청 혼나겠지. 그런데, 그것도 죄다. 그런데 너희가 저녁에 부모님께, 엄마,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찾지 말고, 뭐 나한테 뭐 자식이라 부르지도 말고, 근데 당신은 이제 내 엄마가 아니야. 나는 집 나가니까 찾지 마. 확 나가버려요. 이건 어떤 죄일까요? 의왕 깨는 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근본적인 죄인 거죠. 인간이 짓는 자범죄도 무서운 죄인데 그 자범죄하고 비교가 안 되는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내 하나님 아니야.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를 창조하고 통치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니까 죄에 대열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며 아버지임을 거부하는 죄, 이게 가장 무서운 죄인 거지. 이 죄를 짓도록 우리가 끝없이 충동질하는 존재, 하와 마음에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마귀가 오늘도 우리 마음에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 마귀가 우리 아비노로서라고 주인으로서 하면서 사람을 짓누르는데 그건 누구도 못 막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 있죠. 우리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람들은 이 상태 속에 살면서 본인이 안 된다는 걸 몰라요. 오늘도 저희 어머니가 어떤 산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은 무속인을 이렇게 뭐 끼고 계신 분인가 봐요. 어쨌든 잘 된대요. 무속인 말 듣고 무속인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매 잘 돼. 자녀들이 뭐 어떤 자식은 한 달에 50만 원 용돈 주고 어떤 자녀는 뭐 30만 원 용돈 주고 뭐 이렇게 뭐 용돈도 많이 받고 자기는 아쉬울 게 없고 뭐 잘 되고 잘 되는 거 있죠. 잘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너무 잘 되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게 그게 저주인데 내가 절대 안 된다는 절대 불가능 어떤 면에서 이게요 은혜인 거 있죠.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이 보여지는 게 은혜인 거죠. 왜냐? 절대 불가능이 보여질 때 절대 예수를 잡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좀 어렵더라고요. 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 스스로 느끼기에도 성장하는 게 보여요. 신학교 다닐 때도 제 동기 중에 하나 좀 나이가 많은 분이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저한테 눈을 보니까 내 동기들 중에서 가장 변화가 많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거든. 저는 제가 스스로도 봐도 꽤 괜찮은 사람 같아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는 예수에 대한 착각도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한 착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볼품없는지를 한 번씩 보여줄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한 번씩 덜추어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죠. 지난번 태양화 전도학교 말씀 듣다 보니까 여러분은 짐승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저는 처음 아니 짐승 우리는 또 그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형상, 우리는 동물하고 틀리게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이런 단어에 우리 익숙하고 20년을 그 말 듣고 살았는데 오늘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좀 표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단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지금 단체 흐름이 있는데 흐름을 깨는 아주 반대에 되는 단어거든요. 그런 단어는 쉽게 안 나오는 단어죠. 그럼 그런 단어가 왜 나옵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짐승 같은 그런 아주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오늘 제가 어떤 분 다락방 하면서 어떤 얘기를 좀 하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믿음 있는 분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한다면서, 자기는 도저히 그런 말이 안 온다는 거야. 아, 그냥. 근데 이런 말을 내가 하는 건, 내가 왜 이런 말을, 왜 지금 당신이 봤을 때 어떻게 그런 믿음의 말을 할까라고 하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술 취하면 제정신 아니지 않냐?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라서 술 취한 김에 막 지갑 문 열어서 뺏어 주고는 그 다음 아침에 지갑 보고는 왜 돈이 어디 갔지? 막 이러잖아요. 술 먹고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근데 이게 성령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그분한테 오늘 그런 얘기 했는데 성령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다. 근데 절대로 존경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어느 날 술 깨는 날이 오는 것처럼 성령에서 깨어나는 날이 온다. 재정 끄면 제정신을 찾는다. 제정신을 찾으면 이런 말을 절대 못 한다. 우리가 그예요. 제정신으로 살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성령에 취해서 성령 취하면은 이게 뭐랄까 제정신 아닌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되게 좋은 상태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 드린 건 제정신 아니죠 지금. 전무후만 지어든 건 제정신이 아니지. 성령께서 강권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성령 술에 취하다가 성령에서 깨어났어요. 제정신을 차리니까 우상숭배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 있지. 인간은 존경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그냥 우리가 참고하고 배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고 배울 부분이 있지만 언제나 인간은 인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보면서도 예수를 발견하고 다윗을 보면서도 예수를 발견하고, 다윗은 다윗이, 그분은 너무 귀한 분이지만, 그분도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술에 취했을 때, 시편 23편도 기록하고, 성령의 술에 취했을 때, 제정신 아닌 중에 믿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성령의 술에 깨어나면, 제정신 찾으면, 우리 안에 바세바 보호하고, 그게 그 인간인 거지. 솔로몬은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인 거지. 아사왕은 그런 인간인 거지. 그래서 성령의 술에 취하면, 우리 사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뭘 보여주냐?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보여주는 거지. 성령이 안 취하면 절대 불가능한 내가 안 보이는 거야. 왜 안 보이냐?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이란 착각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느 날 우리 속에 절대 불가능한 죄성과 우리 속에 있는 짐승과 우리 속에 있는 독사를 보여주는 거지. 그것이 바로 우리 오직 예수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답을 주는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향을 피우면서 들어갈 수 있는 오직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이곳, 하나님이 계신 이곳은 그 누구도 못 들어가는데 예수께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순간 이 휘장이 확 찢어져버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대 안 되는데 완전 해방과 자유를 주신 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였다. 완전한 승리자인 거 있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공성전을 할 때 성을 정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문 여는 거예요. 근데 이 성벽이 너무 튼튼하게 문이 안 열리니까 수많은 군인들이 문 앞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문을 열려고 하면 위에서 기름 부어버리지. 문 열려고 하면 위에 돌 던져버리지. 사다리 타고 올라가려면 위에서 막 돌 던지지. 문 열기가 너무 힘든데, 니시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문을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문을 장악한 분이 예수다. 그 말은 사단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그 선이 정복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신 예수를 날마다 우리는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완전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 신천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연구하면서 요즘 약 좀 머리가 아픈 거 있죠. 이단을 제대로 연구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신천지 연구하면서 아, 참 일단은 좀 저한테는 좋은 공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예수의 완전성을 딱 안다면 예수 외에 더 이상의 구원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니까 다른 구원자가 필요한 거겠지. 신천지 교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신천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구약은 예수를 말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의 사이 끝났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이만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 모든 것에 대한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자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가운데 완전한 답으로 오신, 다 이루신 그리스도다. 그 말인데 이만희 해석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끝났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얼마만큼 모르는지 계속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며 영원하신 거지. 2000년 전에 예수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영원까지 계신 완전한 예수인 거 있죠. 예전에 그 지저스 올이라는 책을 한번 읽었어요. 검은색 표지로 된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유명한 미국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죠. 유명한 목사님의 외손자예요. 근데 이분이 오늘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해서 개척을 했는데 아주 교회가 잘 된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잘 되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주 한 150년인가요? 오래된 전통을 가진 교회가 이 목사님을 청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그리고 기도하다가 다 같이 회의를 해보니까 두 교회가 98%가 뭐라고 했냐면 합치가 된 거죠. 그러면 그 교회랑 우리 합치면 되지 않겠냐? 다 목사님 모시고 하면.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괜찮겠거든. 그래서 두 개 합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150년 된 전통이 있는 교회와 이제 새로 개척한 교회는 이게요, 좀 다르죠. 여기는 좀 아마 좀 자유분방하고 아마 저기는 굉장한 그 뭐랄까 뭐 있겠죠. 두 개를 합쳐놓으니까 교회가 완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풍지 막 서로 싸우고 갈등이 수없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화살은 또 목사님께 날라오고 괜히 합쳤다 하면서 왜 괜히 합쳐서 이 고생이냐 하면서 막 날라오고 목사님도 헷갈려지고 왜 내가 괜히 합쳐서 내 목회 인생이 이렇게 골치 아프고 막 자기 인생이 완전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겪다가 성경을 쭉 보는 어느 날 골로새서 1장을 보게 된 거죠.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가 만물을 만들었고 예수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은 예수를 위해 존재하고 예수는 어뜸이시며 처음이시며 모든 것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는 쭉 나와요. 골로새 1장 후반절에 보면 이분이 그 골로새 1장을 쭉 보면서 아, 예수가 이런 분인데 내가 지금 예수는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쓴 책이 예수는 모든 것이다 라는 책을 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수를 주셨냐?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모든 사람에 필요한 필연성의 예수, 절대성의 예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예수, 이게 예수인 거지. 이게 우리 다락방이 첫 시작이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 잡고 우리 다락방을 시작한 거였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 말씀 잡고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 잡고 아,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엄청난 예수를 가지고 그 예수를 몰랐구나. 예수는 모든 것이구나 이 단어 딱 잡고 그리고 이 예수 안에 있는 일곱 가지 축복 딱 잡고 주여 지금 저와 성령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일곱 축복이 얼마나 힘나고 좋은지요. 한번 지난번 우리 초등부 한번 설교하면서 지금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보고 잘 까먹으니까 그 단어, 그 문장을 그날 한 30번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한 30번 얘기했더만 그 중에는 어떤 렘넌트 하나가 집에 갔는데 할머니 집에 갔는데 갑자기 막 부엌에서 막 천장이 막 이렇게 흔들렸나 봐요. 아마 그때 지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흔들렸나 봐요. 약간 순간 확 두려움이 싹 엄습해 들어오는데 문득 그 말씀 생각나더래요. 지금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게 자기 안에 두려움이 싹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감사하죠. 일과의 축복 중에 우리가 하나만 제대로 뚫려도 그 하나 가지고 받을 응답이 굉장히 많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한 그리스도와 완전한 축복을 딱 주셨습니다. 아, 그런데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 사람들은요, 완전한 예수 붙잡고 요 예수 알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 율법에 딱 묶여있고 그전에는 딱 뭔가 인본에 묶여있다가 예수의 완전함을 딱 듣고 나니까 바로 나오는 게 방종문화인 거죠. 예수의 완전한 이름, 그 이름 붙잡고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예수 율법 시대 바리새파에 꽉 눌렸던 사람들이 어느 날 바울이 와서 내게 난 의는 믿음에서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막 반응 보이죠. 근데 시간 지나면 어찌 되겠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율법의 규례라가 좀 잡혀 있다가 그나마 그맛을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사람의 방종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교도가 처음에 미국 넘어왔을 때 목숨 걸고 넘어왔고 넘어와서 제일 먼저 교회 세우고 그해 겨울에 사람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수많은 그런 목숨을 건 순교자의 행렬을 가지고 청교도들이 넘어왔는데 막상 청교도 2세대들은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인간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확실한 증거가 끝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금방 무너지는 거 있죠. 인간은 방종하기 시작합니다. 얼만큼 어리석냐?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아무리 오늘 뒤집어도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신 예수 어디서 봤는데 이게 보니까 복음성 가사에 있더라고요. 하늘 영광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를 이용해서 하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인 거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천국 보좌의 축복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는 그 예수 붙잡고 그 예수 이용해서 우리가 하늘 영광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은 굉장히 간사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번째 단계 가는 거 있죠. 우리가 예수의 완전함을 알고 예수를 누리면서 그 다음 어디로 가냐? 이제는 갈라디아 2장 20절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런 말 있잖아요. 은행원들이 돈을 막 세다가 위조지폐를 쏙 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은 궁금하기를 위조지폐를 계속 만져보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보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은행원이 하는 말이 아니다면서 계속 돈을 만지다 보면 위조지폐가 탁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계속 만지다 보니까 가짜가 느껴지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게 진짜란 말. 이 갈라디아 2장 20절 계속 암송하고 그 진짜에 집중하는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요 요한 1서에 보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버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 속속 들어오거든요. 잘못된 생각들 위에 속속 들어옵니다. 계속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속속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고백하는 거였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요 이걸 고백할 때 뭐가 될까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심이 고백되는 그 순간 오직 예수가 선명해지는 것만큼 다른 가짜가 밀려나가는 거지. 이 시간표로 안 가면 어찌 됩니까? 예수는 완전한데 이번에 그 선교대에서 류 목사님 뭐라 했냐면 선교사님들 파송 딱 하시면서 권면의 시간이에요. 권면의 시간은 뭐 덕담처럼 한두 마디 해주는 시간인데 화를 내시는 거지. 뭐라 화를 내셨냐? 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데 모든 것 대신 예수가 완전한 예수가 완전하게 역사 안 하는 줄 아냐? 왜 완전한 예수를 붙잡고도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못 누리는 줄 아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 우리의 기준, 우리의 자아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서운 얘기야. 예수는 완전한데 그 예수의 완전한 예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우리 자아인 거였지. 우리 자아는 예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완전한 축복을 줬는데 그 완전한 축복을 받고 나서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은 하와의 자아인 거였지. 루시퍼는 그 이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루시퍼란 말도 애매한데 어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든 천사로서요 아름다운 존재, 얼만큼 아름답냐 저 보면서요 얼만큼 아름답고 멋있냐, 하늘 별 3분의 1이 그를 따라왔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천사 중에 3분의 1이 이 사탄의 마귀의 팬클럽 회원이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확실한지요. 그 정도면 엄청나죠. 그렇게 매력적이고 멋진 존재가 바로 이 타락한 천사란 말. 완전한 축복을 줬는데 그 완전한 축복이 사단, 그 타락한 그 천사의 자기 자아 문제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겠어? 보세요. 자아는 완전한 축복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요 과학, 의학, 수학, 예술, 문학, 건축학, 정치학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성전 건축하는 걸 이게 지금 사진을 봅니다만 오 하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건축한다면 앞뒤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뭐 붙였다 뜯었다 다 집어넣었다 다 이럴 건데 이게 또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건축의 순서가. 근데 그런 바벨탑, 어마어마 바벨탑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과학과 수학과, 뭐랄까, 굉장한 건축학과, 굉장히 뭐랄까요. 의학, 뭐, 예술, 뭐, 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줬는데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내 이름을 내고, 그래서 망해버린 거지. 자아는 항상 완전한 예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저 보세요. 완전한 예수가 고향에 왔는데 사람들의 기준이 그 예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라고 기록한 거 있죠. 행하실 수 없다는 거. 누가? 우리의 자아가 그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는 다 이루셨으며 예수는 죽으신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하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뭐냐, 죽는 겁니다. 그 예수는 뭐합니까? 부활하셨어요.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될 때 예수의 완전하심을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모실 때, 그때 뭐가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도요, 우리 기도 또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최소희 목사님 뭐라 하시느냐,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는 게 죄다. 기도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나의 자아를 강화시키는 기도가 우리 속에 딱 내포되어 있다 보니까 할수록 죄라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기도하지 마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이게 과정이 필요한 거죠. 완전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런데 그러면서 뭐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에, 이번에 요한복음 이번에 태양이 나왔던 요한복음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그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오죠. 아, 하나님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나에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왠지 아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 가지고 저는 예전에 그런 말이 어렵더라고요. 성경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많아요. 어떤 거는 이게요, 대체 뭐 알긴 알겠는데 참 묘하게 표현들을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것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아요. 성경 안에는 이게 보여져야지 이해되는 말씀이 많은 거 있죠. 무슨 말이냐, 예수가 기도를 하면 뭐든지 기도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너희의 기도로서 너희가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 자아가 강화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인 거예요. 다른 거 있죠. 완전한 예수와 죽으신 예수가 보여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어질 때, 나의 길이 되어질 때, 그때 죽어있던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사역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아나신 예수께서 뭐하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해석이 좀 다양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임재 이런 표현도 쓰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성경대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해서 40일 동안 하셨던 그분의 40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 되냐?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40일 동안 하신 거였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누가복음을 보니까 낙심자를 살리시면서 이 예수의 복음이, 이 예수의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온 땅으로, 이 회개운동이 온 땅으로 번지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에는 너희는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곳에, 그래서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그곳에, 언제 흑암 무너지고 언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내게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음이 매일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입술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내 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발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 아름다운 소식을, 좋은 소식을 들고 가는 그 발이 아름답다. 그 발이 아름다우시고 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예수를 가지고 묵상할 때 우리 가슴이 예수 때문에 기쁘다면 우리 가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요. 현장 가운데 이걸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내가 다시 오겠다. 언제 오십니까? 땅까지 복음이 증거된 그제 다시 오겠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를 내게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현장,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이번에 제가 그 목사님 선교대회를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5인 1조 기도팀을 보고는 그거 좀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 하고 이제 5인 1조 기도팀을 하고 있는 교회들하고 선교국하고 좀 통화를 좀 해봤어요.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그 제가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들은 거 있죠. 어떤 그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5인 1조 기도팀을 만드는데 선교사님들 위한 5인 1조 기도팀을 만드는데 처음에 분위기가 뭐 잘 안 따라왔다. 그렇게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나의 선교를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딱 듣는 순간 나의 선교를 찾아야 한다.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우리가 복음 개인화가 있는데 선교 개인화도 있구나 라는 걸 제가 한번 느껴봤거든요. 나의 선교를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선교를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좀 봤거든요. 나의 선교를 찾고 나의 전도를 찾는 그 시간들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난 한 2, 3주 전에 교사, 3주 전인가 교사 우리 회의를 하는데, 교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좀 다락방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 분이 학생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지속할 수 있는 훈련을 좀 해달라 그런 거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그러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화요일날 평신도 지교회를 가니까 유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소그룹 집중훈련을 해라 그런 거였죠. 시간표구나. 소그룹 집중훈련을 하는구나. 시간표구나. 그래 그 말씀을 잡고 나와 점심 먹으러 가는데 동기랑 같이 밥을 먹는데 같이 먹었던 분이 이분이 이제 예전에 그 막 이렇게 마약도 오래 하셨고 뭐 좀 약간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 믿고 지금 목사님 되셔서 지금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동기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저한테 예전에 그 사모을 올리도 왜 안 올리냐고 그래서 뭐 올리다가 뭐 여차저차해서 지금 안 올리고 있다니까 그 다시 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저한테는 그 한 주 동안 그 세 번의 그 시간이 교사회의 때 집중훈련 얘기가 나오고. 평진도 지교에 가서 소그룹 집중훈련 얘기를 듣고,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날부터 이제 사모늘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사모늘을 쓰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씁니다. 근데 제가 그걸 써보면, 지금도 매일 쓰고 있거든요. 쓰는데 써보면 매일 전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그거 이상하죠? 쓰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써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전도에 대해서 할 말을 주세요. 어제도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어제는 지금 신천지 연구를 이번 주일날, 오는 주일날이죠. 이번 오는 주일날 신천지 제가 특강을 해요. 문제는 제가 신천지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신천지인도 만나본 적이 없는 제가 신천지를 특강하려니까 약간 신경이 많이 써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혼자서 이렇게 연구를 자꾸 하게 되죠. 어떤 분이 조심해라, 연구하다 빠진다 하면서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뭐 그거 연구한답시고 계속 집에만 있었거든요. 뭐 특별하게 뭐 없죠. 그래서 어제는 뭐 이렇게 전도자 일기를 쓰려고 해도 별로 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가면 어제 그런 데 또 문자 하나 왔더라고요. 지난번 어떤 신우회 예배 한 군데 인도했는데 거기서 또 연락 와서 한 달 전에 한 보름 전에 가서 신우회 예배 인도하러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한번 오라 해서 또 가거든요. 거기 원래 한 달에 한 번 신우회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거기 지금 어제는 세 번째 벌써 가는 거죠. 그 보면서 아,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현장 가운데 만남을 주시는구나. 제가 써보니까 매일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분을 만나보니까 감사 노트가 있는데 그 감사 노트가 벌써 3만 번째래요. 번호가 3만 번 넘었대요. 뮬러가 5만 번 응답받았는데 이분은 벌써 3만 개 받았어요. 그럼 보세요. 그분 일기장을 우리가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유치할 겁니다. 해야겠지. 이걸 응답이라 적어놨네. 유치할 거야. 근데 본인은 유치하지 않아요. 그분은 매일 질문하겠죠. 하나님은 오늘 내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나님은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매일 질문하고 매일 쓰는데 매일 쓸 게 있어요. 한번 써보시면 뭘 어디서 놀라는가 하면 한 달, 두 달 쓰신 다음에 어느 날 한번 수첩을 쭉 훑어보시면 뭐가 깨달아지는가 하면 단 하루도 아 오늘은 쓸 게 없어 라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어떤 분 다락방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아들이 2학년짜리 말씀 꾸러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저 아들이 조용히 앉아서 엄마가 나에게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아, 그래 나는 정말 집에서 맨날 말씀만 읽히는데 엄마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되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아, 엄마 너무 고마워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겠냐 하니까 그 집사님 표정이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래. 맞다. 저 아이는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른다. 엄마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전혀 인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 아이는 오늘도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냐. 맞다는 거지. 뭐 있는 거 있죠. 그 엄마는 오늘도 저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오늘도 사랑의 손길로 그 아이를 지켜주고 있어요. 다만 그 아이는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집사님을 오늘도 사랑하신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응답하신다. 다만 집사님이 그걸 모를 뿐이다. 근데 집사님 어느 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런 질문에서 쓴다면 단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정말 준 게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루도 없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을 준다면서 매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단 하루.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면요 매일 쓸 게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그 노트 읽으면 분명히 웃을 겁니다. 이것도 감사 제목이라고 웃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사자는 안 웃겨요. 우리가 만약에 매일 전도일기를 써보잖아요. 매일 쓸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은혜 주시고 매일 응답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이게 예수님이 길인 거이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디 갑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이지. 자 보세요. 예수님은 다 이렇게 이게 예수님의 길이라면 이게 바로 나의 길이 되어야 되는 거이지. 예수님이 갔던 그 길처럼 완전한 예수를 계속 날마다 예수 복음이 내게 선포되어야 되는 거지. 날마다 예수를 나의 주인 모시고 날마다 예수 축복을 잡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을 누리고. 근데 이 완전한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오냐. 우리 자아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 자아는 너무 악하고 간사하기 때문에 완전한 예수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신 그 예수의 은혜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우리 자아는 껍데기는 안 그런데 알맹이가 그래요. 예전에 류 목사님 그런 표현 하시잖아요. 어떤 분 딱 만나니까 어디만 갑자기 큰절을 하더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큰절을 하더래요. 불과 얼마 후에 이 손에 딱 걸리니까 욕하면서 가시더래요. 그게 인간인 거 있죠. 인간은 굉장히 간사합니다. 이 육체가 아주 간사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날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와 계심이 고백이 안 되면 완전한 예수가 우리 자아의 발목 잡혀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더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뭘까요? 예수의 부활처럼 우리 신앙의 부활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있던 우리의 믿음이 부활되고 잠들었던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사명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부활이 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가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예수가 통치하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이며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부터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지.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감사일기도 한번 써보는 도전해보면요, 하나님은 매일, 우리가 한번 전도일기를 써보시면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일을 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시면 단 하루도 아 정말 쓸 게 없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써보니까 오늘은 고기를 먹고 싶었더니 어느 날 누가 고기를 사왔대요. 굉장히 유치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응답, 육신적인 응답, 막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수준 낮은 응답, 응답 중에서 가장 하급 응답, 그런 응답은 우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치한 응답도 필요한 거겠죠.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쌓여갈 때 뭘 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 된장찌개 먹었다, 고기 한 점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지. 중요한 건 뭐냐,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확인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충족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확인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책을 읽어줄 때 그 아이를 무릎팍에 앉아 책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의 뇌를 이렇게 보죠. 그때 아이들은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가 하면 책을 읽어주는 것도 재밌어요. 그런데 더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 엄마가 아빠가 책이라는 한 가지를 두고 엄마 아빠가 지금 나와 같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기뻐해요. 보세요. 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 또 좋은 게 뭔가 하면 지금 엄마가 나와 같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아이들은 그때 굉장한 뭐랄까요, 뭘 느끼거든요. 기껏 오늘 기도했지만은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생겼다, 그거는 별 중요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나의 그냥 쓸데없는 소리, 그냥 지나가는 말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들인 거지.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강단 말씀 딱 잡고요, 우리 속에 있는 무지의 영이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능력을 막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게 우리 전제인 거죠. 난 예수를 몰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날마다 그 예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밀어내는 것을 모시는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표적들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나의 길 되어서 완전한 예수 가운데로, 십자가의 예수 가운데로, 부활의 예수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 속의 예수님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잡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